그녀는 한때는 융성했던 왕조의 마지막 후예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을 배웠습니다. 꺾일지언정 감추고 버티도록 길러졌습니다. 그것이 퇴락해가는 그녀의 왕조와 그리고 그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미국 남부의 마지막 전통을 상징하는 여자 에밀리 그리어슨을 바라보는 작가 폴크너의 시선엔 비애가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을 표하는 척 뒤로는 값싼 동정을 보냈던 그녀의 이웃과는 다른 시선입니다. 변화를, 동정의 눈길을 완강히 거부하고 차라리 퇴락하다 소멸하길 고집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한 여자로서 갖게 된 꿈을 자기식대로 관철한 의지의 경의를 표하고 있죠. 그가 에밀리에게 건네는 한 송이의 장미,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사라진 영광과 한 번뿐인 사랑을 사수한 한 여자에게 바친 최고의 헌사일지 모릅니다. 자멸할 걸 알면서도 자신의 길을 간 슬픈 괴짜들을 만나는 시간. 미국 단편과 함께하는 한 주.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토요일 밤입니다. 편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진행을 맡고 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Good evening, everyone.
에밀리에게 장미를. A rose for Emily. 오늘로써 두 번째이자 마지막 감상 시간입니다. 제목이 제목이니만큼 이 장미가 갖는 의미를 놓고 또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흔히 알려진 해석은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기도 한데 그 사랑, 오프닝에서 얘기하는 그 상상, 오프닝에서 해본 그 상상의 의미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일반적인 의미의 해석은 이 장미는 미국 남부의 자존심을 상징한다는 해석이죠. 그렇지만 이런 일반적인 해석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열린 텍스트에 열린 마음으로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령 스스로에게 주는 장미라는 의미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자신에게 장미꽃을 선물한 적이 있나요? 흔치 않을 경험일 것 같은데.
아,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장미꽃을 산 적은 네. 집에 이렇게 장식해 놓을 때 있잖아요.
네.
왜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올 때가 되면 왠지 집안에 꽃을 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건 아니네요. 혼자 살 경우가 아니라 가족을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쵸? 그런 의미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 의미겠네요.
사랑의
저의
의미.
저의 경우는.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절대 없습니다.
네.
윌리엄 폴크너의 A Rose for Emily와 또 주초에 감상했던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 Bartleby the Scrivener가 함께 수록된 단편집 번역서 선물 이벤트. 그건 역시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도서출판 장미 세계문학에서 미국편 필경사 바틀비 단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건 아시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 읽어주시고요. 케일린 영미문학관에 참여하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네, 그 홈페이지 주소 말씀해드릴게요. 바로 home.ebs.co.kr/english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sh,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 메뉴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을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eth Nielsen Chapman의 That's the Easy Part 듣고서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Miss Emily Grierson이 죽었다. 그녀는 남북전쟁 이후 서서히 몰락해가던 남부의 역사와 문화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찬란한 영광이자 골칫거리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동네의 어떤 청년도 넘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렇게 그녀는 30살이 되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3일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부인하며 장례 치르기를 거부했다. 그 후 오랜 병고 끝에 나타난 에밀리는 어떤 변화도 거부하며 고집스레 집거를 계속했다. 세금을 납부하기를 거부했고 집안에서 악취가 풍길 때도 당당했다. 북부에서 온 뜨내기 호머 베론과 나들이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남부 귀족의 본분을 잊었다고 흉을 보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약국에 가서 독약을 구입했다.
'I want some poison,' she said to the druggist. She was over 30 then, still a slight woman, though thinner than usual, with cold, haughty black eyes and a face, the flesh of which was strained across the temples and about the eye sockets, as you imagine a lighthouse keeper's face ought to look. 'I want some poison,' she said.
'Yes, Miss Emily. What kind? For rats and such, I reckon.'
'I want the best you have. I don't care what kind.' The druggist named several.
'They'll kill anything up to an elephant. But what you want is...'
'Arsenic,' Miss Emily said. 'Is that a good one?'
'Is? Arsenic? Yes, ma'am. But what you want?'
'I want arsenic.' The druggist looked down at her. She looked back at him, erect, her face like a strained flag.
'Why, of course,'
the druggist said.
'If that's what you want, but the law requires you to tell what you are going to use it for.'
Miss Emily just stared at him, her head tilted back in order to look him eye for eye, until he looked away and went and got the arsenic and wrapped it up. The Negro delivery boy brought her the package. The druggist didn't come back. When she opened the package at home, there was written on the box, under the skull and bones, 4 rats.
약국을 찾은 그녀는 약사에게 말했다.
독약 주세요.
에밀리는 그때 30살이었지만 아직 날씬했다. 여느 때보다 야위긴 했지만 얼굴에 자리 잡은 두 눈은 차갑고 거만했다. 관자놀이 부근과 눈구멍 주위에 살이 팽팽히 당겨져 있었다.
독약 주세요.
예, 미스 에밀리. 쥐를 잡으시게요. 추천할 만한 거는 글쎄...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코끼리를 죽일 만한 것도 있지만 원하시는 게 정확하기에...
비소요. 그게 효력이 좋죠?
비소요? 물론 효력은 좋지만...
비소 주세요.
물론 드릴 수는 있는데 법에 따라 그 용도를 말씀해 주셔야.
에밀리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약사의 눈을 뚫어질 듯 쳐다보았다. 마침내 약사는 눈길을 거두고 안으로 들어가 비소를 꺼내 포장했다. 흑인 배달꾼이 그녀에게 포장한 약을 주었다. 약사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에밀리가 집에서 포장을 열었을 때 약상자 위에는 독약 표시의 해골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쥐잡기용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우리들은 모두 그녀가 자살할 거야 라고 말했다.
So the next day, we all said, "She will kill herself," and we said it would be the best thing. When she had first begun to be seen with Homer Baron, we had said, "She will marry him." Then we said, "She will persuade him yet," because Homer himself had remarked he liked men, and it was known that he drank with the younger men in the Elks Club, that he was not a marrying man. Later we said, "Poor Emily. Behind the jealousies as they passed on Sunday afternoon in the glittering buggy, Miss Emily with her head high and Homer Baron with his hat cocked and a cigar in his teeth, reins and whip in a yellow glove." Then some of the ladies began to say that it was a disgrace to the town and a bad example to the young people. The men did not want to interfere, but at last the ladies forced the Baptist minister, Miss Emily's people were Episcopal, to call upon her. He would never divulge what happened during that interview, but he refused to go back again. The next Sunday, they again drove about the streets, and the following day, the minister's wife wrote to Miss Emily's relations in Alabama. So she had Bloodkin under her roof again, and we sat back to watch developments. At first, nothing happened. Then we were sure that they were to be married. We learned that Miss Emily had been to the jeweler's and ordered a man's toilet set in silver, with the letters HB on each piece. 2 days later, we learned that she had bought a complete outfit of men's clothing, including a nightshirt, and we said, "They are married." We were really glad. We were glad because the two female cousins were even more Grierson than Miss Emily had ever been.
Emily의 자살,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또 최상일 거라고 우리들은 말했다. 그녀가 처음 Homer Baron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에밀리는 저 남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었다. 그런 후 우리는 에밀리는 아직 그를 설득하지 못했어 라고 말했다. 호머 자신이 자기는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남자를 좋아했다. 클럽에서 젊은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일요일 오후에 사륜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우리는 덤문 뒤에서 에이구 딱한 에밀리 라고 탄식했다. 에밀리는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호머 베로는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이 사이에 시가를 꼬나물고 노란색 장갑을 낀 한쪽 손으로 고삐와 채찍을 잡고 있었다. 그러자 몇몇 부인네들이 이건 마을의 수치라고 젊은이들에게 나쁜 본보기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끼어들고 싶지 않았으나 부인네들의 압박을 이길 재간이 없었고 마침내 침례교 목사가 그녀를 방문했다. 이후 목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녀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다음 일요일 그들은 또다시 말을 몰고 거리를 다녔다. 그 이튿날 목사의 아내가 앨라바마에 있는 에밀리의 친척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에밀리는 집안에 다시 혈족을 들이게 되었고 우리는 느긋하게 사태의 진전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후 우리는 그들이 결혼할 것임을 확신했다. 우리는 에밀리가 보석상에 가서 품목 하나하나마다 HB라는 이니셜을 새긴 남성용 은제 화장 도구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틀 후 그녀가 잠옷을 포함한 남성용 의복 1습을 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뻐했다. 그들은 결혼할 거야. 라고 떠들어댔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호머 베런이 사라졌을 때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So we were not surprised when Homer Barron, the streets had been finished some time since, was gone. We were a little disappointed that there was not a public blowing off, but we believed that he had gone on to prepare for Miss Emily's coming, or to give her a chance to get rid of the cousins. By that time it was a cabal, and we were all Miss Emily's allies to help circumvent the cousins. Sure enough, after another week they departed. And as we had expected all along, within 3 days Homer Barron was back in town. A neighbor saw the Negro man admit him at the kitchen door at dusk one evening. And that was the last we saw of Homer Barron, and of Miss Emily for some time. The Negro men went in and out with the market basket, but the front door remained closed. Now and then, we would see her at a window for a moment, as the men did that night when they sprinkled the lime, but for almost 6 months, she did not appear on the streets. Then we knew that this was to be expected too, as if that quality of her father, which had thwarted her woman's life so many times, had been too virulent and too furious to die. When we next saw Miss Emily, she had grown fat, and her hair was turning gray. During the next few years, it grew grayer and grayer, until it attained an even pepper and salt iron gray, when it ceased turning. Up to the day of her death at 74, it was still that vigorous iron gray, like the hair of an active man.
"공개적인 결혼 발표가 없어서 실망했지만 우리는 그가 에밀리를 북부로 맞이할 준비를 하러 갔거나 아니면 그녀가 사촌들을 쫓아보낼 기회를 주려고 잠시 피신한 걸 거라고 믿었다. 그때쯤 그 일은 하나의 음모가 되었고 우리는 모두 에밀리의 편이 되어서 사촌들을 따돌리는 일을 도와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에 사촌들은 떠났다. 그리고 우리가 줄곧 기대했던 대로 그로부터 사흘 안에 호머 베론이 다시 마을에 되돌아왔다. 이웃 중 하나가 어느 날 저녁 어스름에 흑인 하인이 부엌 문으로 그를 들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우리가 호머 베론을 본 마지막이었다. 한동안 우리는 에밀리도 보지 못했다. 냄새 때문에 석회를 뿌렸던 그날 밤의 남자들처럼 때로 우리는 그녀가 창가에 있는 모습을 잠시 동안 보기도 했지만 그뿐 에밀리는 6달 동안 거리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것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 아버지의 성품이 너무도 지독하고 사나워서 여자로서의 그녀의 삶을 여러 번 꺾어놓은 것도 모자라 아직도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다시 에밀리를 보았을 때 그녀는 살이 쪘고 머리가 새기 시작했다. 그 뒤 몇 년 동안 머리는 점점 더 희끗희끗해지더니 마침내 후춧가루에 소금을 섞은 것처럼 고른 철회색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새지 않았다. 74세 나이로 죽을 때까지 그녀의 머리는 정력적인 남자의 머리처럼 그런 철회색이었다. 에밀린의 집의 앞문은 언제나 닫혀 있었다. 그녀가 도자기 칠 강습을 하던 40살 전후 6-7년간의 기간을 제외하면 그랬다. 그녀는 아래층 방 중에 하나의 화실을 꾸렸다. 그러면 사르토리스 대령과 동년배의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자신들의 딸과 손녀들을 보냈다. 그것은 일요일이 되면 헌금 접시에 놓을 25센트짜리 동전을 들려서 자식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그 후 새로운 세대가 마을의 주축이 되었고 도자기 칠 강습생들도 성인이 되어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From that time on, her front door remained closed, save for a period of 6 or 7 years. When she was about 40, during which she gave lessons in China painting, she fitted up a studio in one of the downstairs rooms, where the daughters and granddaughters of Colonel Sartorius's contemporaries were sent to her with the same regularity and in the same spirit that they were sent to church on Sundays with a 25-cent piece for the collection plate. Meanwhile, her taxes had been remitted. Then the newer generation became the backbone and the spirit of the town, and the painting pupils grew up and fell away and did not send their children to her with boxes of color and tedious brushes and pictures cut from the ladies' magazines. The front door closed upon the last one and remained closed for good. When the town got free postal delivery, Miss Emily alone refused to let them fasten the metal numbers above her door and attach a mailbox to it. She would not listen to them. Daily, monthly, yearly, we watched the Negro grow grayer and more stooped, going in and out with the market basket. Each December, we sent her a tax notice, which would be returned by the post office a week later, unclaimed. Now and then, we would see her in one of the downstairs windows. She had evidently shut up the top floor of the house, like the carven torso of an idol in a niche, looking or not looking at us, we could never tell which. Thus, she pass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dear, inescapable, impervious, tranquil, and perverse.
"마지막 강습색이 나갔을 때 앞문은 닫혔고 영원히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변화에 맞섰고 시당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 무려 우편 배달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집 앞에 우편함을 다는 것도 거부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우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락날락거리는 흑인 하인의 머리가 점점 새어가고 등이 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12월이 될 때마다 그녀에게 보낸 납세 고지서는 일주일 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따금 우리는 아래층 창가에서 흉상처럼 앉아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다. 위층은 폐쇄한 게 분명해 보였다. 그녀가 우릴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에밀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양도되었다. 소중하고 피할 수 없고 무감하고 차분하며 외고집인 존재로서. 그리고 그런 상태로 그녀는 죽었다.
And so she died, fell ill in the house filled with dust and shadows, with only a doddering Negro man to wait on her. We did not even know she was sick. We had long since given up trying to get any information from the Negro. He talked to no one, probably not even to her, for his voice had grown harsh and rusty, as if from disuse. She died in one of the downstairs rooms, in a heavy walnut bed with a curtain. Her gray head propped on a pillow yellow and moldy with age and lack of sunlight. The Negro met the first of the ladies at the front door and let them in, with their hushed, sibilant voices and their quick, curious glances, and then he disappeared. He walked right through the house and out the back and was not seen again. The two female cousins came at once. They held the funeral on the second day, with the town coming to look at Miss Emily beneath a mass of bought flowers, with the crayon face of her father musing profoundly above the bier and the ladies sibilant and macabre. And the very old men, some in their brushed Confederate uniforms, on the porch and the lawn, talking of Miss Emily as if she had been a contemporary of theirs, believing that they had danced with her and courted her, perhaps, confusing time with its mathematical progression, as the old do, to whom all the past is not a diminishing road, but instead a huge meadow, which no winter ever quite touches, divided from them now by the narrow bottleneck of the most recent decade of years.
Monjiwa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한 집에서 그녀는 병이 들었다. 그녀를 시중 들 사람은 비실비실한 흑인 남자분이었다. 우리는 그녀가 아픈지도 몰랐다. 흑인에게서 정보를 캐내려는 노력도 오래전에 포기했기 때문이었다. 흑인은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십중팔구 에밀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인 듯 거칠고 녹이 슬어 있었다. 그녀는 아래층 방들 중에 하나에서 죽었다. 커튼이 쳐진 묵직한 호도나무 침대에서 죽었다. 오랜 세월 햇볕을 쬐지 않아서 노랗고 곰팡내 나는 베개 위에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가 놓여 있었다. 흑인은 맨 처음 문상원 부인네들을 앞문에서 맞았다. 부인네들은 귓말로 수군거리며 호기심 어린 눈길로 잽싸게 두리번거렸다. 그런 그들을 안으로 들인 흑인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뒷문으로 나간 그를 이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에밀리의 사촌 여자 두 명도 곧바로 찾아왔다. 그들은 이튿날 장례식을 거행했다. 마을 사람들이 구입한 꽃더미 아래 에밀리가 누워 있었고 위쪽에 그녀 아버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표정은 수심에 잠겨 있었다. 현관과 잔디밭에는 아주 늙은 남자들이 있었다. 몇몇은 남북은 제복을 손질해 입고 있었다. 그들은 에밀리가 동년배 친구나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녀와 춤을 추었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구애를 한 적도 있다고 믿고 있었다. 노인들이 의례 그렇듯 과거로 갈수록 시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과거란 점점 작아지는 길이 아니었다. 다만 최근 10년이 좁은 병목처럼 느껴져서 과거로부터 단절되어 있을 뿐이었다. 과거는 그들에게 겨울의 손길조차 닿을 수 없는 거대한 초원인 것이다.
Already we knew that there was one room in that region, above stairs, which no one had seen in 40 years, and which would have been to be forced. They waited until Miss Emily was decently in the ground before they opened it. The violence of breaking down the door seemed to fill this room with pervading dust. A thin, acrid pall, as of the tomb, seemed to lie everywhere upon this room, decked and furnished as for a bridal. Upon the valance curtains of faded rose color, upon the rose-shaded lights, upon the dressing table, upon the delicate array of crystal and the man's toilet things backed with tarnished silver. Silver so tarnished that the monogram was obscured. Among them lay a collar and tie, as if they had just been removed, which lifted, left upon the surface, a pale crescent in the dust. Upon a chair hung the suit, carefully folded. Beneath it the two mute shoes and the discarded socks. The man himself lay in the bed. For a long while we just stood there, looking down at the profound and fleshless grin. The body had apparently once lain in the attitude of an embrace, but now the long sleep that outlasts love, that conquers even the grimace of love, had cuckolded him. What was left of him, rotted beneath what was left of the nightshirt, had become inextricable from the bed in which he lay, And upon him and upon the pillow beside him lay that even coating of the patient and biting dust. Then we noticed that in the second pillow was the indentation of a head. One of us lifted something from it, and leaning forward, that faint and invisible dust dry and acrid in the nostrils, we saw a long strand of iron gray hair.
우리는 층계 위쪽에 방 하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 40년간 아무도 보지 않았고 억지로 열어야 하는 방 하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에밀리가 예법에 맞게 땅에 묻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방을 열었다. 문을 부술 때 격렬함으로 방 안은 자욱히 퍼지는 먼지로 가득 차는 듯했다. 마치 무덤을 덮은 듯 얇고 역한 장막이 방 안 도처에 펼쳐져 있는 듯했다. 그 방은 신방처럼 꾸며져 있었다. 빛바랜 장미색 커튼, 장밋빛 갓등, 화장대, 정교한 크리스털 제품, 변색된 은, 호머 베런의 이니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변색된 은제 화장도구. 어디에나 먼지가 덮여 있었다. 이런 물건들 사이에 마치 방금 벗어놓은 것 같은 칼라와 타이가 놓여 있었고, 그것을 들어 올리자 먼지로 덮인 표면에 엷은 초승달 자국이 생겨났다. 의자 위에는 양복 한 벌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말없는 구두와 벗어던진 양말이 있었다. 그 남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살이 없어진 해골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내려다보면서, 시신은 한때는 포옹의 자세로 누워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젠 사랑보다 오래 견디는, 심지어 절정의 찡그림마저 정복하는 기나긴 잠이 이 남자를 속여버린 것이었다. 남자의 시신에서 남은 건 너덜거리는 잠옷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침대와 완전히 엉겨붙어 있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두 번째 베개에 눌려 들어간 자국이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거기서 무언가를 들어 올렸다. 몸을 앞으로 수그리자 어렴풋하고 보이지 않는 메마른 먼지가 코를 톡 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철회색의 긴 머리카락 하나를 보았다. 이것으로 에밀리에게 장미를, A Rose for Emily의 감상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지만, 그래도 폴크너처럼은 아니겠지만,
네네,
이 사람을, 에밀리를 뭐 위하여 작은 장미 한 송이는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불쌍한 여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불쌍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에게는.
네. 하지만 섬뜩해요.
섬뜩한 걸 상징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기회에는 멜빌의 모비딕이나 폴크너의 사운드 앤 퓨리와 같은 좀 대작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낭독 중간에 들으셨던 노래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Judy Collins의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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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aura Marling이 노래한 연인에 바치는 진홍곡 Rest in Bed 였습니다. 토요일 영미문학관을 마무리하는 곡은 Field of Gold네요. 이바 캐시디의 버전으로 골랐고요. 내일 일요일 하루 쉬고요. 월요일에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주간 함께하는 12월의 12일의 야화입니다. 네, Arabian Nights 혹은 천일 야화라고 하죠. 멀리 중동의 신화를 만나러 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Have a great weekend.